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오시고 내가 흥분하다는 것을 사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아비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성가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두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도 신치상인가요? 안도상 어디 계세요? 아, 요코소 이라시아이마시다. 반갑습니다. 앞뒤좌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 추수감사절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거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1년 동안 나의 삶이 참 좋았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것이 좋으셨습니까? 나의 삶이 1년 동안 좋았다라고 하려면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삶이 건강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저는 건강했어요 라고 한다면 너무 좋은 한 해였던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은 건강한 게 최고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였던 거죠. 근데 또 삶을 가족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가족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감사할 것으로 남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 있어서는 가족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 인생에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진했다, 회사 일이 잘 나갔다, 이번 연도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연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삶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냐면은 21절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당신에게는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줘요.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질문이죠. 당신에게는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져다 줍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21절에 나에게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고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관 자체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한번 함께 보도록 원합니다. 12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을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에게 일어났다.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62년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미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 발언을 하면은 카이사가 왕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의 카이사가 왕인데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걸고 결국에는 지금 언제 사형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한국어 새 번역을 보면은 친위대와 친위대가 같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친위대. 이 영어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perial Guards라고 해가지고 왕실에 있는 군인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왕실에 있는 병사들. 그렇기 때문에 친위대랑 같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범죄자들이 사형받기 전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이 군인들과 함께 사슬로 매어져 있습니다. 사슬로 24시간 매어져 있어요. 그리고 3교대로 바뀌는 거예요. 8시간에 한 번씩은. 그러면은 혼자 외출도 못하죠.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늘 묶여 있습니다.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프라이버시 전혀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형제자매는 내게 일어난 일, 지금 엄청 힘든 감옥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붙들려 있지만 오히려 이게 복음 전파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 보면은 여기서 오늘 보면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단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붙들렸다고 알려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야. 친위대부터 시작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군사들부터 시작해서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 안에 다 13절 표현을 보면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 널리 팔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설교에서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리죠. 예루살렘에 왜 가냐? 너 붙들리는데 예루살렘에 가봤자.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확신을 주시죠.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로마로 향하게 됐느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감옥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부터 로마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늘 묶여있는데 쇠를 이렇게 사슬로 그 병사와 묶여있는데 그 병사한테 있어서는 지금 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변증가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하루에 8시간을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사도 바울과 입을 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했겠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로마에 묶여서 온 것 자체가 오히려 복음 선포에 있어서는 잘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의 후반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 원래 성경을 보면은 카이사의 집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족의 집안이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이 왕실에 있는 군사병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732년도에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선교사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카페를 한다던가 컴퓨터 일을 한다던가 학교를 한다던가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이 가가지고 평상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선교사 두 명이 요한 도벨, 데빗 니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옆에 있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섬들이 있는 곳에 세인트 토마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독일 사람 두 명 백인입니다. 근데 그 섬에 가려고 배를 타려고 했더니 그 캡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들은 이 배에 탈 수 없습니다. 노예들만 태울 수 있는 배입니다. 노예들 이거 운반하는 배인데 당신들은 유럽인 백인들은 탈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덴마크를 떠나기 전에 그 덴마크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인트 토마스가 덴마크에서 출발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우리들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노예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노예로 팔리겠습니다. 우리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자신들을 팝니다. 그래서 그 섬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운항해서 가는데 배가 파도를 많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 죽기 직전 이 사람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이 되니까 이 요한이란 데빗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 두 명이 뭐라고 외쳤는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 받으신 어린 양이여 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어서 여기서 바닷가에서 끝날 수도 있는 삶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여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 세인트 토마스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에서 자마이카를 포함한 일곱 개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 3천 명의 사람을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으로에서부터 노예로 들어가서 밑으로에서부터 전도를 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를 그렇게 불쌍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모양새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을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으로 갇힘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그냥 잘못된 동기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전도자들 중에서는 시기와 다투면서 질투하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쪽 교회가 잘 된다. 야, 우리도 지면 안 되지. 열심히 하자. 전도 더 열심히 하자.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다만 시기하면서 다투면서 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기쁨이 넘쳐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을 잊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피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다는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이번 연도 어떠셨습니까? 한 해 좋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았는지 나쁜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연도 괜찮았어요. 제 상황이, 제 건강이 지켜졌고 삶도 괜찮게, 돈도 괜찮게 벌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번 한 해 어떻습니까? 최근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쁜데? 저는 옥에 갇혀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기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안에 있지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된다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는데 크리스찬으로서는 진짜 우리만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을 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19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더욱더 그런 마음 표현이 나타납니다. 19절 보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 세 번역을 보면은 풀려난다라는 영어 표현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deliverance 자기가 풀려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표현을 보면 19절 풀려남은 소테리아라는 구원받는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구원 영생을 받는 구원을 뜻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성장하며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완전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holeness라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21절이 나오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죽어도 되고 계속 살아도 되는데 아니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게 기다려집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더 살게 된다면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겐 그게 더 유익하겠죠. 그렇지만 나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My life, 나의 삶, my life is Christ. 나의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에게는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된 논리적인 답을 받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 이 삶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공원에서 잠이 들어서 노숙을 했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이 들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청소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미루면서 물었대요. 당신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물었답니다. 당신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벤치에 앉아서 그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누구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거 내가 알고 싶다고. 그거 내가 추구하는 질문이라고. 내가 늘 그 질문을 하면서 산다고.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세상에서. 그럼 거의 대부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자면은 우리 우연적으로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다. 이런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너가 정해서 그냥 마음껏 살면 돼. 거의 대부분의 세계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고 그냥 네가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네가 결정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절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두 다 우연히 생겼으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야. 누구를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에 뼈대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세인트 헬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했었던 딕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런던에서 목회를 오래 했고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던 분입니다. 딕 루카스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관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면서 이런 예화를 썼어요. 화려한 열차, 기차를 생각해보세요. 화려한 기차. 화려한 기차가 산길을 13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는 6년 동안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고객 한 명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내립니까? 어디에서 내려요? 라고 물었더니 다른 고객이 답합니다. 우린 내리지 않습니다. 에? 내리지 않다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탄 거지요? 우리 아무데서 타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지 열차로 여행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한대요. 그리고 그 열차는 20년 동안 또 멈추지 않고 쓰지 않고 계속 갔다고 해요. 열차 안에서 조금 더 편하게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조금 더 갖추고 또 교육도 받아야겠다. 이 열차의 삶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겠다. 또 클래스도 가고. 딕 루카스 목사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명확한 승차한 역과 하차하는 역이 없으면은 그리고 목적지가 없다라면은 지금 가고 있는 여행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승차한 데도 없고 하차하는 것도 목적지도 없으면은 지금 가고 있는 이 기차 여행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질문이 뭐냐? 삶 가운데 나에게 삶은 무엇인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에 향해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낸 1년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걸 목적지를 바라보고 보니까 지금 1년 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놓고 보면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시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알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가 Z. 근데 그 알파와 오메가 내가 모든 거의 시작이요 모든 거의 끝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승차하는 역이고 하차하는 역이다. 내가 이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기쁨의 원천이 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다 하더라도 괜찮고 하루를 산다 한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100일을 더 산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가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는 날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나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니 할렐루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 크리켓, 그 당시에는 19세기 말에는 크리켓이 굉장히 대단한 스포츠였습니다. 크리켓 영국 대표로 뽑힌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삶이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시티 스터드는. 근데 인도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자기의 캐리어를 버리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인도 선교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끝내면서 어떤 고백을 남겼느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었던 진리를 이 사람도 깨달은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 충분히 잘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의 가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바쳤을 때 진짜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을 살아나가면서 매년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짧은 70년, 80년을 가지고 아, 이 사람 불행했다, 저 사람 잘 살았다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 가지고 영원한 시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은 그들 또한 거룩하게 됨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것보다 더 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끝이신 분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세상을 다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삶의 목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더 높은 목표는 없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죽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파생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이유도 단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도 단지 빨리 속히 빨리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이유로 지금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감사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단지 그냥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신앙이 지켜진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기쁨이, 감사함이 내 삶 가운데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원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